시작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45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우리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두 번 읽으신 마지막 구절을 좀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4월이 다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5월이죠. 5월을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어버이날에 좀 버금가는 그러한 날이 있죠. 마더스 데이가 있죠. 그래서 미국도 5월을 어버이날처럼 이렇게 가정의 달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또 UN에서는 5월 15일을 아예 그냥 가정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5월 조금 있으면은 어머니 날도 오고 6월달에 또 아버지 날도 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로서 이 날들을 좀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님으로서 좀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조금 무겁고 묵직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부모님들 참 특이해요. 저희 부모님만 봬도 그렇고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뭐냐면 국내에 계시든 국외에 계시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버이날이나 마더스데이에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 부모님의 날에, 어머니 날이든 어버이 날이든 부모님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늘 똑같은 말을 들어요. 난 괜찮다. 늘 괜찮으세요. 아, 그래도 뭐 좀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대사, 또 뻔한 대사죠. 난 너 잘 지내면 괜찮아. 당최 원하는 게 없으세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너가 잘 되면 난 그걸로 좋게. 늘 이런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자녀가 이제 마더스 데이 엄마 뭐 프레젠트 뭐 선물 뭐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지난번에 네가 이걸 사줬는데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실 만한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은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것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하는 것이 훨씬 커요. 이 아이들이 나에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것을 표하는 것보다 그냥 이 아이들 자체가 더 잘 되고 훌륭하게 크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즉 공손히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잘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그 끝이 좋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27장 16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녀가 정말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잘 되는 길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정이 너무 깊어서 나에게 조금 소홀히 하고 부모에게 조금 못해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좀 잘 지내면 됐지 뭐 니네들이 잘 되면 됐지 뭐하러 내려와 괜찮아 괜찮아 피곤할 텐데 너희들 그냥 편하게 잘 지내면 난 그걸로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이러한 전통과 문화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어떠한 전통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시대가 어떻든 어느 상황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을 꾸짖고 계시는 장면이었죠. 여러분 세상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밖에서는 어떻게 보든 안 보든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한 계명이에요. 계명 중에서도 얼마나 중요하면 그 중앙에 떡하니 갖다 놓으셨어요. 제5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질서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것이 올바른 삶의 질서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나에게 조금 효를 덜해도 덜 공경해도 그냥 너희들이 잘 살면 나는 그걸로 괜찮은 이 정도로 그냥 무마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성립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궁극적으로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럼 우리 부모님들 고민이 되시죠. 말 안 듣는 애들을 두드려 막 때려서라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 안 듣는 자녀를 그럼 매일 잔소리를 해야 되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억지로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막 성경을 들이대면서 저주받는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저주한다더라 공경 안 하면 이 협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제가 지금 대신방을 쭉 돌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 기도가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중에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시죠? 목사님 얘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나가는데 몸은 나갔는데 얘가 인격적으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걸 가장 우리 부모님들은 신경을 많이 쓰세요. 교회를 좀 잘 다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저 안에서 부모를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 부모가 기분 좋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더 취업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명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놓으신 오더예요. 따르지 않으면 엉켜지는 거예요. 제품이 고장이 나요. 삶의 질서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존중받는 부모로서, 존경받는 부모로서 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반복을 네 번이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4절, 18절, 21절, 22절에 걸쳐서 자꾸 반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증거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의와 정직을 이야기하시고,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1절, 22절에서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 이거 나밖에 못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절에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다 멀리 떠났어요. 완전 불효자가 되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방신들이 과연 공의가 있느냐, 정직이 있느냐, 이들에게 의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빛을 발해주어서 참된 구원을 선물할 신이 과연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번이나 강조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실까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생각나는 계명 있으시죠?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너희들을 위해서 공평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구원을 나타내 줄 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 나간 지금 자녀들을 향하여, 자신을 배역한 말 안 듣는 불효자들을 향하여 계속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마치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끔 하는 말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그 부모님들 종종 자녀들에게 어떤 말 하십니까? 야,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 가끔 하시죠? 예, 참지 마세요. 웃으셔도 돼요. 예, 좀 약간 좀 찌릿찌릿하시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과거를 막 빗대어가면서,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지 너희들은 좀 알아야 돼. 일장연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하다 안 되면 다른 안 좋은 가정들의 예를 막 들어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나의 존재가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알맞은지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 집에 가면은 애들한테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같이 밥 먹어본 적도 없고, 목욕탕 한번 같이 가는 게 그 남자들은 뭐라 그럴 거야, 아들하고 목욕탕 같이 가는 걸 뭐 굉장한 세레머니로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 설교를 오늘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네. 한 번도 없고, 뭐 어디 어린이날 무슨 날 생일날 아버지하고 추억이 그러니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뭘 챙겨주면요 제가 완전히 너무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야, 나와 같은 아버지가 있는 줄 아느냐 얘들아. 아빠 어렸을 때 말이야 할아버지 구경도 못했고, 뭐 케이크도 없었고, 생일 파티도 없었고, 놀러 가는 게 뭐야, 극장. 그러니까 애들이랑 극장 가잖아요. 그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랑 극장 가본 적이 없어. 애들 생일 때 어디 가죠? 매번 그 얘기예요. 저의 과거를 빗대어가면서 나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듯한 이미지로 아빠와 같은 아빠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저희 아내가 옆에 듣다가 한마디예요. 얘들도 아빠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손꼽아 보면 한 달에 한번 저녁 같이 먹고 막 이래요. 아내가 듣다 한마디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예배를 따라오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낌새를 채시고 끝까지 따라 나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늘 다른 신을 쫓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방향만 보세요. 그 뒤돌아선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 배역한 그 뒤통수에다 대고, 남의 집 아빠를 우리 집 아빠라고 여기면서 막 사진 걸어놓고 막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와 같은 신이 없느니라, 나와 같이 너희들을 생각하는 신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럼 정말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이,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신 중 가장 유명한 신들 크게 간추려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 또 바알의 아내 아세라, 뭐 아스다돗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몰락, 다른 지역에서는 그모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세 신이 되겠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이 3대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우상 숭배를 한 그러한 신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알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알을 보시면은요, 바알의 뜻은 주인, 곧 소유주라는 뜻으로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각자의 그 농경 사회에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바알이 그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수확을 얻기를 원했어요. 이게 뭐 나쁜 걸까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저는 그것 자체를 위시하는 것, 그것 자체를 소망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알 우상 숭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고신극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을 사로잡고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자기를 불편하게 몸을 해하는 것을 경건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이것이 바알의 예배, 바알의 제사 중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의 세레모니였습니다. 바알 숭배에는 이러한 규례가 있었고, 바알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몸을 자해하여 피를 흘려 바알을 예배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열왕기왕 18장 2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와 싸우던 바알의 대제사장들이 열세에 놓이자 그 바알 신을 더 부추기기 위해, 소원을 더 강력하게 빌기 위해 한 행동이 오늘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에요. 창과 칼로 자기 몸을 그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그것으로 응답을 얻길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고대 근동 모든 신이 그러하였듯 바알 또한 웅장한 신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는 고대 근동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신전의 크기에 따라서 신의 크기와 서열이 정해질 때였어요. 1929년에 북부 시리아에서 발견된 우가리트 토판이 있습니다. 이 토판을 보면 흙 위에 그림이나 문자를 입혀서 당시 바알 숭배를 기록한 것을 보여주는데, 우가리트 토판의 기록에 의하면 바알이 요구한 신전은 약 4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늠이 잘 안 되시죠? 맨하탄 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노루드의 6배의 크기입니다. 전혀 놀라고 한,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인데 전혀 놀라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 초대교회에서 건축을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자 그러면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죠? 바알은요, 그러한 큰 신전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 노예들을 강제로 막 끌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면서 불합리하게 그렇게 노역으로 끌고 왔습니다. 잡아서 학대하고 더러는 많이 죽고. 그럼 이게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웃깁니까?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의 풍요는 다 빼앗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알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스스로 몸을 긋고 자해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살 권리, 다른 사람들의 가족에서의 그 행복을 누릴 권리들을 다 빼앗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어떠한 의가 있고, 여기에 어떤 공평이 있고, 어떠한 정직이 담겨 있습니까? 바알 신은 그런 존재였어요. 피조물들에게 많은 희생을,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게 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목적을 위해 스스로 그리고 타인을 희생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악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부창 부수라 그럽니다. 바알의 짝, 바알의 부인 아세라도 상황은 비슷해요. 가나안 지방의 여신이죠. 아세라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여신이 하는 일은 다산의 신,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었어요. 농경시대다 보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그것이 곧 재산이에요. 이 자식 농사가 잘 돼야지 그게 인력이기 때문에 이 다산의 신에게 비는 그러한 제의 동안 중요했는데, 아주 고약한 그 희생제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세라를 섬길 때에는요, 친교의 교제와 그 다음에 또 희생제의로서의 두 가지 제사를 지냈는데, 두 가지 제사 다 이 Temple of Prostitution, 제의 매춘이 있었어요. 아세라의 신전에 가면은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의 자녀의 처녀를 바쳐라, 그러면 다산을 허락해 줄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아주 묘하고 악해요. 왜냐하면 매춘이 성행하면 사람들이 성욕이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애를 많이 낳겠죠. 아주 단순하지만 무식하고 교활한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몸을 막 아세라 그 제사장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의 처녀를 데려다가 그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너를 통하여 네가 처녀를 바치는 순간 우리는 다산의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성행하였어요. 예레미야가 이 장면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절과 사사기 2장 13,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결국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빌미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곁에서 아세라 신전 옆에서 그렇게 제의 행위로서 매춘 행위를 하는, 그 성을 바치는, 처녀를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게 해주려고. 자기 처녀를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로 농사를 잘 지어서 결국 잘 살게 하려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가 받쳐지면 네 동생들은 다 잘 산다, 이러한 논리들. 도대체 어느 대목이 공의롭고 어느 대목이 정의로우며 어느 대목이 평화가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의 모습들을 이러한 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알과 마찬가지로 소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안 좋은 희생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신은 몰렉과 그모스입니다. 암몬 땅에서는 몰렉이라고 부르고 모압 땅에서는 그모스라고 부르는데, 아주 고약한 신입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이 신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출정할 때마다 인신제사를 요구하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그 제단에, 몰렉의 제단에 바치는 것, 그것이 전쟁의 시작, 그 시작이 돼야지만 몰렉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신이죠. 몰록을 섬겼던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레바논과 스페인 고고학자들이 100개가 넘는 아이들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면서부터 이 몰렉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죠. 남유다 므낫세 왕이 BC 687년에 도입하였고 훗날 루시아 왕이 금지하였지만 여호야긴 왕 때에 다시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왕정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몰락의 그 신 앞에 그렇게 지나가게 하고 그 불길 가운데 넣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이게 이제 몰락에 대한 그 출정식 때 그 몰락의 제의가 어떻게 되냐면, 그 몰락은 상징이 소예요. 머리는 큰 소입니다. 몸은 아주 근육질의 그 남자가 신전에 이렇게 딱 손을 벌리고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아래쪽은 아궁이 같은 거예요. 화덕이에요. 거기다 나무를 놓고 불을 확 지피고 그 통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필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죠. 그러면 인자하게 뻗은 그 손 안에, 손 위에 아기를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몰래게 제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길을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태우는 거예요. 그냥 뭐 아유 불이네 하고 무슨 서커시 하듯이 쑥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불 안에서 타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요, 제이가 있을 때마다 양쪽 사이드 쪽에 드럼 라인을 만들어서 큰 북을 치게 하여서 아이들의 살타는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2장에 이 몰록 제사를 보고 매우 거친 표현을 합니다. 몰렉의 아들과 딸을 바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한탄하죠. 예레미야 32장 3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마음에 둔 적도 없고 내가 명한 적도 없는데 너희들이 왜 풍요를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인간의 약점을 빌미로, 인간의 욕구를 빌미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희생을 인간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 그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를 그러한 것으로 대신 또 채우고 희생을 강요하고 인격을 말살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셨어요. 다른 모든 근동의 신들은 너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네가 이만큼 희생해야 되고 희생하는 것만큼 너희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종의 노래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너희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거야. 너희들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필요도 없고 자녀의 처녀를 바칠 필요도 없고 어떠한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으며 다산과 풍요를 빌미로 하여서 지나친 것으로 스스로 몸을 학대하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내가 엄청 크고 높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 찬송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엉뚱한 신 앞에서 내가 창조한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겪으면서 자기의 자녀를 바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사는 것이,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내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풍요로움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헛된 것에게, 구원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살아있지 않은 것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몰렉은 어떻게 해요? 용납해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라. 아이를 내 앞에 바쳐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줄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바치는 그 순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나 사실 그걸 원한 게 아니었어.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꼭 지켜줄게 라고 더 앞서서 더한 약속을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근동의 한 신은 불로 태우라 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너희들이 심지어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자 이 하나님의 세 종을 어떻게 해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버리세요. 집어넣어버리세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의 불보다 7배를 강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이 세 종이 지나가요. 그런데 희한한 장면이 나오죠. 셋이 들어갔는데 보이기는 몇 명이 보여요? 네 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길 한가운데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불길 한가운데 같이 뛰어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 아무도 태우지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감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구나. 이 사람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지 불 가운데를 집어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물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한가운데 내가 함께 있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시편 8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과 지내다 보니 이제 우리 하나님을 조금 알겠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구나.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제 태평시대를 만났어요. 통일왕국시대를 만나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고 예루살렘 도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너무 즐거워서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감사했어요. 근데 가만히 파티가 끝나고 나서 보니 언약궤가 그냥 마당에 둥그러니 있는 거예요. 민망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셔서 자신의 왕궁도 지을 거고 여러 가지를 지을 텐데 마당에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저렇게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 나중에 반듯하게 지어드릴게요. 크게 하나 지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역대상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랬어? 오늘 하나님이 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나니 너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내가 거할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어딜 가든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게 중요했던 거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집이 뭔 필요 있어? 전 우주가 내 집인데 지구 그 코딱지만큼도 안 돼. 구슬만큼도 안 되는 거. 내가 말 한마디로 조성하고 창조한 그 지구 그게 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백향목 좋은 재료로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 나는 너희들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너희들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완전히 터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나? 다윗이 근동 모든 고대 신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대 고대의 그 근동신들을 쫓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종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다 비교해보니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진정성을 담고 그와 같이 자기 피조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고집을 하여서 짓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 손에는 피가 많으니까 안 되고 아들이 짓게 하는데 이렇게 지어라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6장에 규격을 정확히 몇 규빗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가로 25m, 세로 50m예요. 우리 노르드 본당만 해요. 좀 전에 바알이 얼마짜리 원한다 그랬어요? 맨하탄 반 정도짜리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가로 25m, 세로 50m. 저는 그 큐빅 숫자 볼 때 막 눈물이 여러분 그걸 보면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대충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전 가슴이 찡해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궁을 훨씬 더 크게 짓게 한 거 아세요? 훨씬 더 큰 거 아세요? 그 안에 성전은 아주 아담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너한 너희들 고생하는 것보다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 우리 부모님의 마치 그러한 말씀처럼 내 거 크게 지을 필요 없어. 그냥 상징적으로 이 정도만 해. 괜찮아, 괜찮아. 왜? 정확한 규격을 얘기 안 해놓으면요, 솔로만 알죠? 야심가거든요. 아마 맨하탄 정도 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돈도 엄청 많았으니까. 하나님, 내 자식들이 그런 이상한 짓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노역이 일어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을 것이며, 건축사고가 있을 것이며, 얼마나 별일들이 많았겠어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숫자까지 더 크게 못 짓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 번이나 읽었던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있는 줄 알아?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있는 줄 알아? 최고야. 비교할 수가 없어. 자랑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진심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비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의 풍요로움이라든지 혹은 나의 마음의 만족과 풍요를 위해 자녀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아이가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면 그 힘들어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잘 살고 싶어서 너 잘 되게 해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너 희생해야지. 너 지금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남들 지금 한두 시간 자고 공부하면 너는 30분 자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잘 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녀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처녀를 바쳐야 돼. 너의 네가 더 노력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많은 것을 해야 돼.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서 네가 일어나야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다그칩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만 불길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줄 아세요? 바알만 불합리한 거, 어려운 걸 요구하는 줄 아세요? 아세라만 처녀를 요구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를 강요할 때가 없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희생을 강요하며 내지는 바알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제하하듯이 내가 더 죽으라고 고생하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도 희생하고 자녀도 희생을 강요하며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러한 가치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커서 주일날 예배 보는 것보다 나가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로서 순종하는 모습보다 자녀의 어떠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해서 그러한 것을 더 많이 희생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목적과 명목 아래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습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채우기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신앙인들도 답습하고 있을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빠와 엄마는 좀 다르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좀 다르네, 다른 엄마 아빠들보다 좀 다르네, 아 그럼 그 하나님이 좀 다른가?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처럼 너 하나면 내가 좋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나의 자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 좋게, 네가 가는 곳마다 성막을 짓든 텐트를 치든 어떻게 살든 내가 그곳마다 너와 함께 거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 라는 고백을 여러분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지요? 한국에 있을 때요, 우리 첫째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으로 50점을 받아왔어요. 제가 격하게 칭찬해 줬습니다. 너무 잘했다. 아빠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수학을 2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들은 아빠의 두 배의 점수를 받아왔으니 이건 우리 집에 경사라고. 우리 아내가 난리가 나요. 제발 그 자기 과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애기 엄마는 막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뭐 둘째가요, 학교에서 누굴 때렸어요. 자기 조그마하다고 놀려서 주먹으로 딱 때려가지고 코피를 냈대요. 제가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장하다 내 아들. 역시 야, 그런 말이 있어. 때린 놈은 말하다 보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네가 잘했어. 그러면서 아빠는 하루에 한 명씩 꼭 때리고 다녔다고. 그럼 아내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그게 무슨 창피한 얘기냐고 그러면서. 목사 맞냐고 저한테 나중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번 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애기 태어났을 때 걔가 뭐 할 줄 알아요? 싸고 먹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걔네들 보면서 환하게 웃으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환하게 웃으셨잖아요. 좋아하셨잖아요. 아이가 말 한마디 뭐 어버버 이렇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 천재인 줄 아셨잖아요. 네? 내 아들이 드디어 누구는 뭐 1년 3개월에 말했는데 얘는 지금 뭐 7개월에 말한다고 뭐 영재라고 막 다 그러셨잖아요. 어버버 한마디에. 근데 지금 어때요? 떨떨떨떨 영어를 다 읽고 이렇게 잘하는데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26공동체에서 자녀들 많이 데리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애들 천재인 줄 알고 감탄하셨잖아요. 좋아하셨잖아요. 많이 웃어주시고 행복해하셨잖아요.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게 가정인 줄 알고 자란 아이들이 왜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부모가 자기를 보고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더 이상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옛날엔 그냥 내가 웃으면 엄마가 같이 웃어줬는데, 어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걸 행복해 하셨는데, 지금은 엄마가 날 보고 웃지 않아. 지금은 아빠가 날 보고 웃지 않아. 심지어 에버리지를 90점 받아도 넌 왜 95가 아니냐고 혼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요, 부모를? 우리 아이들이 그 압박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웃음이 없어진 것은 더 이상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니 부모 스스로도 희생을 하고 자녀에게도 더 희생할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부모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 말이죠. 잘 살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양육하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양육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세상은 A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B래. 그래서 나는 B를 선택하겠어. 교회 가자. 야, 세상은 다 A라 그래서 저 사람을 반칙을 해서라도, 잘못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넌 정직해야 돼. 너는 의로워야 돼. 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반칙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 그런 부모님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할 수많은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찾게 돼요. 왜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온통 바알적인 가치, 온통 아세라적인 가치, 온통 몰렉 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 부모의 양육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찌하여 부모를 존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존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한번 해보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와 정직과 공평과 더 귀한 구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을요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기뻐하세요. 기뻐서 쫄 줄을 몰라하세요. 깊이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과 같이 하기만,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습 때문에 기뻐서 줄 줄 모르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A+ 받고 있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훌륭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쫓아 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이죠. 이제 마더스데이가 옵니다. 꽃과 선물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같은 부모를 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라는 말을 듣기로 원하십니까?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탈무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머니를 두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아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통해 바알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세라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몰렉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정녕 우리 자녀를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